새해에 처음 받는 박수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민수기 17장입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17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들어가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그들 중에서 각 종족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 채야 되고 그들의 종족대로 그 모든 족장에게서 지팡이 열두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써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종족의 각 두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해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정극계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거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함해 그 족장들이 각기 종족대로 지팡이 하나씩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의 합이 열둘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를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취하여 내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취하였더라. 여호와께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정극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거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10절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즐겁고 기쁜 새해. 뭐 가만히 있어도 잘 지나가지요. 주님께서 올 연말 아니 작년 연말 올 연초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보면 우리는 그저 그냥 앉아 있는 것 같은데 주님은 우리들을 들으셔서 이제 크게 일하고 계심을 보면서 우리들의 마음과 기대를 주님 앞에 두게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작년 이때 조금 더 지나서 3월달쯤 됐는데 목사님께서 각 지역의 지역장 목사님들을 해외에 많이 보내셨습니다. 어떤 때는 주일 예배도 빠질 때도 있고 돌아오면은 잘하면은 주일 예배 참석하고 또 오후에 또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제 선교 활동을 하러 이제 가시고 거의 이제 1년을 이제 그렇게 이제 지내신 거죠. 저도 감각이 없는 저지만은 되어지는 상황을 보면은 이게 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흘러내리지 역행으로 올라가는 일은 없잖아요. 야 이거 언젠가 또 한번 일이 일어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주도에 가가지고 CLF를 하시는데 제주도 중국 사람들을 위한 CLF가 참 아름답고 참 좋았습니다. 저도 참석하면서 마음에 참 만족을 느낄 정도로 귀한 그런 CLF였습니다. CLF 기간에 목사님이 저를 보시면서 너 이제 70이 넘었지. 오래 살았어. 너 그래 오래 살 줄 몰랐는데 70까지 살았으니까 더 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네가 어디를 원하든지 네 이름이 영순이야. 네가 원하는 곳이 있으면 다 보내줄 테니까 복음을 위해서 일하다가 거기서 죽어도 되고 한국으로 돌아다가 죽어도 되고 장례식은 내가 알아서 다 치러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가서 이제 남은 여생을 선교회에 복음을 위해서 살아라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막 원망스럽고 불평스럽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이야기 들어도 별로 뭐 그렇게 안 느껴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반가운 소식 같기도 하고 참 좋다. 마지막을 복음 전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그게 얼마나 보람되고 놀라우냐. 그러시면서 이제 피지를 다녀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계 선교지 중에서 피지가 그래도 근래대로 참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는데 딱 한 가지 부족한 건 아직까지 피지를 못했어요. 원래도 못 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피지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피지를 갔습니다. 피지를 가기 전에 이제 피지의 선교사 심선교사가 제가 이제 심선교사 자메이카 전에 있었을 때 같이 미주 지역이니까 잘 알고 그런데 장문에 이제 문자가 왔는데 목사님 누구도 만나야 되고 누구도 만나야 되고 또 이제 어디 가서 뭐 뭣도 해야 되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감리교 신학교에 강의가 두 시간이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 두 번째 시간은 기후변화에 대한 강의를 하세요. 그러니까 핀 사람하고 못 핀 사람은 차이가 그 나는 거예요. 제목만 들어봐도 덜 핀다는 게 보여지죠. 그제 피지를 갔는데 목사님 오늘은 감리교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신학교 가서 강의를 한다 하니까 꼭 교수나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근데 피지 감리교 신학교의 사무총장님 인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 이분은 한국 월드캠프 참석하셔서 복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향해서 마음을 열고 계십니다. 그 너무너무 좋지요. 사무실 가니까 이제 뭐 사무총장님이시니까 테이블도 뭐 의자도 이제 사무총장님 같은 그런 이제 격식을 이제 갖춰놨는데 이제 뭐 제가 왔으니까 딴 거 없잖아요. 인상은 저는 구미예요. 한국 구미. 구미 가면 잘 몰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박정희 대통령이 태어난 곳이고 세계에서 유명한 구미 공단이 있고 그런 이제 외부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심성교사가 대뜸 하는 말이, 총장님, 이분은 목사님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총장님이 저를 보시더만은 섬찟하시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봐서는 뭐 제가 뭐 그렇게 파워 있다고 뭐 그렇게 말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분은 이제 동생이라 그러니까 뭐, 굿뉴스 미션에 대한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자인 것처럼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니까 제가 이제 당황이 되죠. 야, 이거 왜 그 이야기를 해가지고 조용하게 인사하고 나오면은 되는데 왜 그 이야기를 해가지고 또 복잡하게 만드느냐. 사람은 일을 당하면은 당황할 때가 있는데 일을 당하면은 한번 저질러 뿌리는 거예요. 에라이 모르겠다. 한번 저질러 뿌리자. 그 이제 제목을 찾아야지 되는데 암만 찾아봐도 이제 제목이 잘 없어요. 뭘 가지고 어떻게 시작을 해서 복음하고 연결되고 우리하고 가까워지고, 여러분 그걸 생각 아무 생각 안 나.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총장님 감리교 신학교하고 우리 IYF하고 MOU 체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 그렇죠. MOU 체결했죠. 근데 MOU가 죽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MOU가 죽었다 하니까 당황을 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가. 그 뒤만은 총장님이 저한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두 번째, 제가 피지 와가지고 감리교 교회에 가서 설교도 하고 그랬는데 이 감리교 안에 요한 웨슬러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었다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누구 죽었다 갈 차례입니까? 총장님 상당히 당황을 하시는 거예요. 야, 역시 동생은 동생답게 파업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은 안 하시지만은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리교는 요한 웨슬러로 시작된 교단인데 저희들은 감리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요한 웨슬러의 신앙을 존경합니다. 요한 웨슬러의 신앙을 받아들였습니다. 요한 웨슬러의 신앙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감리교에서 신학교에서 요한 웨슬러가 안 보입니다. 안만 봐도. 신학생들 한 50명 모여있는데 성경책 몇 사람 가지고 있나 보니까 세 사람 성경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은 노트만 가지고 있고 총장님이 이제 입장이 난처한 거예요.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저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방안을 이야기해봐라. 제가 이야기를 했죠. 피지 온 심성교사가 원래는 한국에서 굿뉴스 미션 신학교를 나올 때 복음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작년 18년이죠. 그 전부터 우리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의 선교회의 그 일이 선교회의 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저 이렇게 눈 두 개 붙어 있고 손 두 개 있고 발 두 개 있는 사람은 다 선교사로 보냅니다. 저는 눈이 두 개가 아니라 네 개라서 못 갔지만은.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피지 신학교, 감리교 신학교 내에 심선교사를 복음학 교수로 채용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당황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수라는 것은 뭐 이 하려 그러면은 뭐 자격도 봐야 되고 또 대우나 경력이나 이런 거 모든 걸 봐야 되는데 난데없이 이제 한 사람이 와가지고 교수를 이제 논하니까 자기는 이제 당황이 되는 거죠. 총장님, 만약에 교수로 채용을 해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한 시간씩 복음학에 대한 강의를 하면 석 달, 넉 달 정도이면은 어느 정도 복음학에 대해서 이제 틀이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한국에 복음학을 전문으로 한 전공을 한 박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많이 계시죠? 그 박사님을 한 분 초청을 해서 복음학에 대한 강의를 신학교 학생들에게 들려주면은 한 일주일만 하루에 두 시간씩 해가지고 들려주면은 신학생들이 바뀝니다. 그래 바뀌면은 거기서 한 20명이나 30명을 뽑아가지고 이제 한국에 있는 굿뉴스 미션 선교 신학교에 청강생으로 훈련생으로 보내서 거기서 이제 또 교육을 받고 거기서 또 우수한 학생들이 있으면은 아프리카로 동남아로 남미로 선교사로 보내고 어떻게 피지 교회는 피지 나라는 감리교는 선교사가 하나도 없습니까?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모기한테 물리기도 하고 여러분 정갈에 쏘이기도 하고 또 말라리아 걸리기도 하고 그 중에서 한두 명은 죽기도 하고 근데 그 이야기를 쭉 하니까 저는 총장님이 부담을 느끼고 어려워할 줄 알았는데 아, 목사님 그거 참 좋습니다. 우리도 선교사를 보내야 됩니다. 피지가 살아나려면 선교사를 보내야 됩니다. 선교 후원도 하고 선교 활동하고 있는 곳에 가서 함께 단기 선교사로 한 달 동안 선교도 하기도 하고 그래 하면은 피지 내에 있는 신학생들과 교인들과 모든 사람들이 신앙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 이야기 다 하려고 하면 좀 시간이 좀 걸린단만은 그래 놓고 이제 온 거예요. 저는 이제 그 뭐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 없으니까. 지난번에 서울 대전도 집회 때, 가을 대전도 집회 때, 피지에서 전 총재님이 오신 거예요. 서울 대전도 집회 마지막 날 오셔가지고 이제 총재님께서 서울 대전도 집회는 참석할 시간이 없고 부산 대전도 집회 내가 참석하겠다고 오셨는데 총재님을 만나기가 쉽진 않잖아요. 만나서 좀 이래 인사도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근데 시간이 잘 안 돼가지고 그러면 부산 가서 만나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 날 점심시간에 같이 점심 식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 한 5분, 10분. 그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는데 저도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됐다. 이 시간에 이제 이야기를 하자. 아이고 총재님 오셨습니까? 근데 이분은 이제 영문도 모르고 제가 인사를 하니까 인사를 받지요. 총재님 제가 2주 전에 피지 다녀왔습니다. 이분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왜 피지 왔으면 나한테 인사도 안 하고 그런 말씀 안 하지만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쭉 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피지에 선교사로 가 있는 심선교사를 신학교 교수로 채용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특혜로 앞으로 복음학에 전공한 박사님들 가셔서 일주일 동안 복음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래 이제 이래 하면은 참 좋겠습니다 하니까 이분도 부정은 안 하고 조용하게 들으시면서 마음에 숙연하게 기뻐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든 거예요. 모르겠습니다만 주님이 아름답게 인도해 줄 줄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런 일을 이렇게 겪으면서 전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피지인데 그곳에 가가지고 이제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집회도 하고 또 피지 교회 가가지고 주일날 말씀도 전하고 신학교 가가지고 이제 강의도 하고 제가 강의 제목을 기후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라고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뭘 할까 기후변화 아침이 되고 점심이 되고 저녁이 되는데 그날은 따뜻했더라. 둘째 날은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데 그날은 추웠더라. 바람이 불었더라. 그래서 변화가 일어났더라. 그래 하기는 좀 어색하잖아요.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인도의 쓰나미를 아느냐. 인도에 쓰나미가 있었을 때 남아공에 단기로 간 형제 하나가 형님이 결혼한다 그랬는데 결혼할 때가 됐는데 와야 되는데 남아공 선교사님이 너 크리스마스 보내고 가. 그래가지고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간 거예요.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 너 없는데, 동생 없는데 결혼식 하기도 뭐하고 하니까 내가 결혼식을 연기하지. 그래가 연기했는데, 이제 크리스마스 지나고 이제 했는데, 그 형제는 이야기하기를, 만약에 그때 결혼을 했더라면은 인도 쓰나미에 어떻게 된지 모를 거다. 쓰나미에 대한 이야기 한 거예요. 여러분, 일본에, 후쿠시마에 일어나고 있던 그 쓰나미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죠. 누가복음에 바다와 파도 우는 소리 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걸레 들어서 인도네시아에 일어났던 그 쓰나미. 인도네시아 쓰나미가 나가지고 이혁수 그 선교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야, 이 선교사 잘 있어요? 하니까, 아, 예, 목사님 웬 전합니까? 서남이 안 떠내려갔어? 하니까, 목사님 저 서울 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한 곳으로 서남이와 관계없이, 그럼 어떻게 서울에 왔어? 난 서남이가 인도에 일어나가지고 이성사 피해가 있나 없나 싶어서 궁금해서 한번 전화했는데 가니까, 아이고 목사님 저 서울에 있기 때문에 편안한데 잘 지내. 여러분 앞으로 쓰나미가 옵니다. 사람들이 바다와 파도 오는 사이에 혼란 중에 공고합니다.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하나님의 큰 심판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기후변화를 떼어버려버렸어요. 저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작년 신년 사이의 말씀 가운데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잘 아는 말씀이고 늘 쓰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큰 힘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여러분들 그 말씀 들을 때 어떻게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느껴지기를 움직이는 꿈틀꿈틀 걸으면서 움직여서 나아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많은 싸움도 있고 갈등도 있고 문제도 있고 그랬었는데 사마리아로 넘어가서 사마리아로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 복음 전하는 데 기뻐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보면은 말씀을 보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일을 하시겠다는 그 의지, 너희들이 일을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일을 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너희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유대 땅으로 퍼지게 되고 사마리아로 가게 되고, 여러분 사도행전 이제 2장서부터 읽어보면은 3장 2장에 와가지고 3천명이 구원을 받고, 여러분 4장에 3장에 와가지고 5천명이 구원을 받고, 여러분 역사가 일어난 걸 쭉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일을 하고 계신 그 자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은 말씀에 잠기게 되는데 그 말씀이 잠기게 되면은 마음속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성령만 임한 줄 알았는데 그 성령 안에다가 주님이 권능을 넣으셔가지고 어떤 사람은 성령 안에 있는 마음에 있는 성령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살펴보니까 아 여기에 권능도 있더라, 여기에 감사도 있더라, 여기에 힘도 있더라, 새로운 역사도 있더라. 이 성령 안에 많은 것들이 들어있어서 우리를 복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기쁘게 하고,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1절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해 잔치하지 말라는 일을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안전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의 냄새 집에 가득하더라. 여기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와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3절의 말씀을 읽으면 한 절이라고 느껴지는데 마리아의 마음에는 이 순전한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지고 이 옥합이라고 이야기한데 그 병에 넣은 것을 깨트려서 이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이 이야기가 마리아에게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뭔가 자기가 결정을 해야 되고 여러분 현재 위치에서 이제 새로운 위치로 옮겨지는 그런 이야기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데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상세하게 생각하려고 하면은 누가복음에 보면은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0장입니다. 10장 38절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시니 가심에 마르다를 이름 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걸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려 하시니라. 예수님이 마르다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실까? 마르다는 예수님이 돌아오셨으니까 예수님이 기본이 오시면은 13명이잖아요. 제자 12명하고 예수님하고 거기다 무리가 더해지면은 더해지는 만큼 숫자가 많은데 마르다는 기본이 13명이고 자기 식구 이제 세 사람까지 다 하면은 16명인데 아마 음식을 준비해가 식사를 준비되니 굉장히 이제 16명이 들어왔으니까 굉장히 이제 바쁘겠죠. 막 준비하는 일이 있습니다. 마르다의 생각은 준비하는 쪽으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에게 대접하는 쪽으로 마음이 쏠리는데 마리아의 마음에는 예수님께 한번 들어보자. 전에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있었었는데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면서 마태야 마태야 네가 왜 세관에 있느냐 나를 따르라. 마태가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레위가. 얼마쯤 지나다가 레위라고 하는 마태가 마음에 야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내가 그 양 따를 수 있겠냐. 예수님이 하신 행적을 쭉 기록한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이 된 거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배척해 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앞에 은혜를 입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문둥병자나 소경이나 여러분 중풍병자나 이런 사람들의 병이 낫는 사람도 있고, 마리아는 예수님께 대해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메시아다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야 나사렛 이단이야 그런 사람도 있고,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일까?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셨겠죠. 무슨 이야기를 하셨는지 기록된 건 없는데, 예수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리아가 두 번째 요한복음 12장에서 이제 3절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이게 300데나리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300데나리온 같으면은 한국 돈으로 따져보면 한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잖아요. 10만 원 정도로 계산하면 300데나리온 같으면 300일인데 얼마 됩니까? 3천만 원이죠. 향유가 비쌉니까? 싼 겁니까? 엄청 비싼 거죠. 이만저만 저는 아직까지 3천만 원짜리 향유가 구경을. 제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죠. 간혹 한 번씩 이렇게 해외 나가면은 이제 뭐냐 비행기 타러 가다 보면은 뭐 그 뭡니까? 화장품도 팔고 옷도 팔고 뭐 명품 파는 유명한 그 가게들 많이 있잖아요. 두리번 살펴보다 화장품 파는 데 가가지고, 자, 보면 화장품 중에 제일 좋은 게, 제일 비싼 게 뭐지? 찾아봐요. 샤넬 카는 거 여러분 압니까? 예? 샤넬. 어느 나라 쨘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녀보면서, 스킨도 있고 로션도 있고 향수도 있는데 샤넬 향수가 아주 냄새가 괜찮아요. 포갯돌을 넣어보니까 손을 넣어보니까 돈은 없고, 가게 종업원이 있나 없나 코너에 있나 없나 봐가지고 없으면 슬쩍 가가지고 샤넬 향수를 바지깔에다가 쫙 뿌립니다. 왜냐하면 그건 샘플이라서 써도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샤넬 맨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가격을 이렇게 보니까 80달러라고 적혀 있어요. 80달러. 80달러 얼마입니까? 한 10만 원 정도 하겠죠. 근데 300데나리온.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 마리아가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를 준비했는데 몇 년 준비했겠냐. 1년까지는 안 되죠. 먹고 살려고 하면은. 몇 년을 해야 되죠. 그러면 뭘 위해서 이 향유를 준비했겠느냐. 아직까지 결혼 안 한 처녀니까. 결혼해가 남편에게 부어드리려고 향유를 준비한 거예요. 향유를 준비해놓고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과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듣는데, 예수님이 야 너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거야. 모르겠어요. 그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준비한 것, 아, 이게 악하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있는데 내가 나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을 얻지를 못하는구나. 영적인 어두워지는구나. 누가복음 10장 예수님과 함께 발 앞에 앉아가지고 그냥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마리아의 마음에 대단한 결정이 내려진 거예요. 아, 내가 지금까지 악하게 살아왔구나.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 여기 뭡니까? 3절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깨트린다는 이 말은 여러분 향유를 깨트렸다는 마음도 있지만은 그 속에 포함된 뜻은 내가 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을 끝내고 이제부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한 그것을 받아야 되겠다. 마리아의 결정인 거예요. 그리고 이 냄새가 여러분 향유의 냄새가 집안에 가득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마리아의 이 결정, 이제 내가 나를 위해서 살지 말아야지.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주님이 끊임없이 이 일을 하시는구나. 마리아가 말씀을 듣기 전에는 자기 자신이 잘못된 걸 몰랐습니다. 그래 살아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누구보다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미리 준비하는 그 마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자기 자신이 잘못된 게 여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삭개오가 여리고에 살았지요. 세리장이고 큰 부자지요. 어느 날 삭개오가 예수님 보고 싶어서 뽕나무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면서 삭개오야 너 빨리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하루 저녁을 내가 네 집에서 자야 되겠다. 모르겠어요. 그날 저녁에 계획된 숙소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평소에 감난원에서 주무셨는데 감난원에 여리고서 감난원까지 가는 거리가 멀지요. 갈 수는 없지요. 감난원에 주무실 때 많은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러니까 하루 종일 겪었던 일, 여러분 서기관들에게 당했던 일, 바리새인들에게 당했던 있었던 일, 이런저런 일, 예수님이 말로 할 수 없었던 그런 일, 마음은 뻔한데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묵묵히 지나시면서 감난원에 가서 쉬는 거예요. 어떻게 쉽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바리새인에게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들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내가 말을 못했습니다. 자기 마음에 있어도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쉬는 거죠. 그러니까 감난원에서 주무시는 게 아니라 문제를 다 털어내놓고 나니까 예수님이 편히 쉬시는 거예요. 야,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나의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구나. 삭개오 방에 삭개오 두개 삭개오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 있고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 모르겠어요. 시작을 어떻게 하셨는지, 이래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예수님이 그날 저녁에 삭개오 있게 하신 말씀이 뭐냐? 네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아니야. 세상 사람들의 삶이, 로마 사람이 사는 삶이야. 예수님은 삭개오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된 기업은 비즈니스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그거를 심어준 거예요. 아침이 되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내가 오늘부터 내 재산의 절반을 잘라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예수님 참 기뻐하시죠? 예수님, 내가 누구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토색한 게 그게 뭡니까? 로마 정부로부터 여리고성의 세금을 할당을 받잖아요. 얼마인지 모르지만 뭐 10억이 되든지 20억이 되든지 만약 10억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15억을 받아가지고 10억은 로마 정부에 주고 5억은 누구에게 줘요? 삭개오가 챙기고 그래 부자 됐잖아요. 예수님, 나 이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답게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삭개오를 보면 삭개오야, 너 토색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너 어떻게 할 거야? 뭐 먹고 살 거야? 아, 걱정하지만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계신 나는 이제부터 믿음으로 살고 싶어. 예수님이 어제 오셔서 나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셨어. 세상의 방법에서, 자기의 방법에서, 세상에 가는 길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세계로 삭개오가 그걸 바꾼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보면서 삭개오도 오늘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믿음을 가진 자다. 믿음으로 사는 자다. 이에게 믿음이 있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그걸 보시면서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제가 오늘 민수기 17장을 읽었는데 본문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죠. 여러분 여기 보면은 3절에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여러분 5절에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가지고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각 지파마다 두령이 지팡이 하나씩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정극계 앞에 갖다 놓게 되길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레위 지팡이에는 레위라는 이름을 쓰지 말고 아론이라는 이름을 써라.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지파,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파, 거기에서는 싹이 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룻밤을 자고 그 이튿날 여러분 치성소에 가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나고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지파, 다시 말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형제자매들, 어떤 사람을 기뻐하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보면서 아론이라는 이름을 써. 아론이라는 지팡이. 여러분, 아론이라는 이름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나님, 저는 아론입니다. 그래, 네가 아론이지. 아론의 말뜻이 뭡니까? 내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아론이 이야기하기를 모세 앞에 각 지파에 금 있는 사람 금고리, 뭐 코고리, 귀걸이, 팔찌 다 가져오느라 금을 가져오는데 금을 불에 던지니까 금송아지가 나왔습니다.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예? 금을 집어 넣으면은 금물이 나오지? 어떻게 금송아지가 나와요? 다른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기를 아론이 금을 가져와서 각도를 새겨가지고, 모르겠어요. 보살렛과 올리압이 하는 걸 봤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불에 던져서 여러분, 그걸 녹여가지고, 이제 각도를 새겨서 망치로 때려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아론이 자기 이름을 쓰면서 하나님 나는 진짜 내 자신이 이런 사람입니다. 우상만 섬겼을 뿐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우상으로 끌고 가가지고 그들을 방작해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 이 금송아지를 새겨서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자가 바로 이 금송아지다. 앞으로 너희를 가나안 땅에 이끌 자도 이 금송아지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을 반역을 해도 이만저만한 반역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야, 너무 감사하다. 왜? 아론이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요.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더러운 사람입니다. 마음에 믿음도 없고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향한 마음이 없고 40일 이후에 내려온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씀이 살아있는데도 그거 다 잊어버리고 이제 끝났다. 우리를 인도한 신이 없다. 이제 하나님도 없다. 모세도 안 온다. 없다. 하나님, 이런 자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끌 수가 있습니까? 지팡이는 인도를 이야기하잖아요.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나이가 70이 되니까 어떨 때 계단에서 내려올라가면은 다음 계단 어디에 내 발을 놔야지 안 넘어가고 정확하게 서는지, 그게 앉았다 일어서면은 전에는 두 발로 일어섰는데 세 발이 되다가 이제는 한 발이 더 보조를 해야지 네 발로 해야지 편하게 일어나는데, 그걸 위해 가지고 지팡이가 필요하지요. 그래서 지팡이를 짚는 거죠. 하나님,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만한 그런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참 감사한 게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받지 못하는 귀한 은혜를 입었잖아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왜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은 뭐 저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씌워주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이유는 죄인이라서. 알겠어요? 죄인이라서.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죄를 씻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정결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이야기하기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느니라. 죄가 있어야지 은혜가 있어. 죄가 있어야지 사함을 받아. 아론의 마음을 하나님이 낮추신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저는 악한 사람입니다. 저는 정말 더러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택합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앞으로 복음을 위해서 한 사람, 그 사람을 택합니까? 할 수 없는 사람, 더러운 사람, 악한 사람, 하나님이 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성경은 민수기 17장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택하는 사람 누구냐? 가장 더러운 사람 택한다. 신앙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거예요. 더러운 그곳에, 여러분 악한 그곳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질병이 많은 그곳에 방역당국이 와가지고 방역을 하고 그렇게 하죠. 여러분,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민수기 17장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면서 어떻게 해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냐, 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우상을 섬기게 한 자고 말씀 속에 거하지 못하고 말씀에서 떠나고 지멋대로 살고 그런 자를 택하고, 나는 반듯한데 아름다운데 착한데 잘했는데 나에게는 함께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기쁜 소식 선교회는 이름 자체가 특이합니다. 선교를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은 우리 선교회가 세상에서 특이해. 왜? 다른 선교회는 선도 있고 악도 있다 하는데 우리 기쁜 소식 선교회는 뭐만 있어요? 악마 있어요. 더러운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역사해요, 안 해요? 하시는 거예요. 그 자를 이끄시는 거예요. 주님이 바라시는 거는 자기 자신이 더럽고 악하다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깨달으면, 예?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저는 한번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목사님이 신간사적 발표회를 하면서 처음 했던 거 그러지 싶어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그때 월드캠프 기간 중이었는데 장관님들, 총장님들 굉장히 많이 오신 앞에서 간증할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참석 안 하지 잘 모르죠? 그때 누가 간증하신 줄 압니까? 김기성 목사님이 간증을 하셨어요. 목사님이 참 기뻐하셨습니다. 김 목사님은 사실 그대로를 그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나는 살인수입니다. 또 살인미수입니다. 18년이 지 복역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자가 자기 자신을 의지할 게 뭐가 있겠냐? 뭐가 있겠냐? 자기가 죄진 것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그때부터 주님을 의지하니까. 여러분 그가 하는 일 속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쭉 보여주면서 기쁜 소식 선교회의 본질이 악밖에 없다. 나는 아론이야. 나는 삭개오야. 베드로가 우리가 옹이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세. 베드로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나서 여러분 자기 생각이 안 맞는 기쁜데 거물을 던지게 되고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생각을 바꾸게 되고 계획을 바꾸게 되고 자기의 모든 진로를 다 바꾸게 되고 사교가 바꾸게 되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베드로처럼 마리아처럼 사교처럼 주님 앞에 새롭게 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고 계심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그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돌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